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와 죄악의 참상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정상인의 차이의 원인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차이는 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일까요? 오늘 시사 뉴스 시간에는 특별한 뇌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그 차이를 조명해 봅니다. 코리아 타임스 2013년 2월 11일자에는 살인 강간범 뇌 속에 악의 근원을 찾았다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 신경과학자가 살인자와 강간범 그리고 강도에게서 발견되는 악의 조각을 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브레멘 대학 연구팀과 게르하르트 로스 박사는 그 악의 조각은 뇌의 전두엽 부분을 엑스레이로 촬영했을 때 검은 물질로 찍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부 지원으로 범죄자 조사 연구를 하던 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독일 브레멘 대학의 연구팀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범죄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관찰한 결과 이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일명 어둠의 부위 또는 악마의 조각이라고 칭한 이곳은 X선에 매우 어둡게 표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살인자나 사이코패스 그리고 강간범 등 흉악범들은 특별한 뇌 부위가 있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연구를 이끈 게르하르트 로스 박사는 잔혹하고 불결한 장면을 보여줬을 때 유독 범죄자들에게만 전혀 반응이 없는 부위를 발견했다면서 이 부위는 주로 동정심이나 슬픔, 비애 등을 관장하는데 범죄자들에게는 이 부위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박사는 말하기를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잔인하고 지저분한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고 또한 동정심이나 슬픔이 생기는 뇌의 부분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뇌의 검은 어둠의 검은 부위는 폭력성에 대한 유전적인 성향도 가지지만 이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종양 등이 생길 경우 없던 범죄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면서 수술로 이 부위를 제거한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범죄적인 성향이 사그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 문제가 있는 흉악범들이 애초 모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는 환경이 그들을 흉악범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네, 범죄자의 뇌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그 연구는 영아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뇌 성장에 치명적이다라는 연구 발표입니다. 미국의 UCLA 연구팀은 엄마의 사랑을 꾸준히 잘 받아온 3세 아이의 뇌와 내버려지거나 방치되고 학대받은 3세 아이의 뇌촬영 사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된 반면에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뇌 색깔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사랑받고 잘 자란 뇌는 추후 지적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뛰어난 반면에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이는 마약 중독이나 폭력 등의 각종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과 각종 다른 질병에도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CLA의 알렌 쇼 교수는 부모의 보살핌과 뇌 발달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2년간 큰 관련이 있다면서 처음 2년 동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뇌 발달이 근본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존 루비 교수는 이 연구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간의 뇌의 발달과 후천적인 환경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연구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어느 뉴로설전도 우리 사람의 두개골을 갈라놓은 다음에 들여다보면서 오,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발견했다, 여기에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는 보이죠. 뇌 세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기능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소산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지식을 얻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성격 내지는 우리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두뇌의 작용이 각각 다 다른 것이 개인들의 각각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자기가 경험하고 선택한 그 경험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 품격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캐릭터입니다. 원래 이 헬라말로 캐릭터는 카락테르인데 그것은 어떤 이 모양을, 무늬를 새기는 도구에서 시작된 단어가 나중엔 그것으로 이제 새겨놓은 어떤 문신, 어떤 모양을 카락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느끼고 또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습관화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버릇, 그러한 이 흐름, 그것으로 만든 품격,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뇌의 세포가 아무리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품격을 얻어내었느냐, 어떤 사람으로 꼴지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뇌의 품격이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전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각 개인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자기가 겪는 경험에서 선택한 대로 자기의 성품을 꼴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산길을 갈 때 전혀 가보지 않은 그 산길에 그런 풀밭에 말이죠. 계속 걸어 다니면 사람이 걷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또 짐승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곳을 지나다니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뇌 세포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성질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 있는 품격, 우리의 품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자신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전두엽, 우리의 이마에 인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마에는 앞부분에는 우리의 이성, 판단,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성격, 품성, 예, 그러한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앞 이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우리 이마에 꼴져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각 개인이 선택하여 만들어 놓은 성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는 결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의 품격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습관과 선택으로 이루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뇌의 기능이죠. 창조받을 당시의 인간의 뇌와 타락 후의 인간의 뇌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전자로 범죄자의 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모태라는 말이 있죠. 모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성적으로 타고났음을 강조할 때 모태라는 말을 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유전자의 탓으로 돌린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93년 네덜란드 니지메겐 병원의 헨 브루너 박사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공격성과 유전자가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방화와 강간 미수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남자 14명이 속한 네덜란드의 한 가문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놀랍게도 14명 모두 X염색체에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전자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A, 약자로 MAOA를 만드는 유전자로 MAOA가 많을수록 일명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나 사랑의 물질인 도파민을 더 빨리 분비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반대로 MAOA가 적을수록 사람이나 동물은 공격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범죄 패밀리 14명은 이 MAOA를 전혀 만들 수 없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브루너 박사는 MAOA가 공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향을 가진 뇌는 유전되는 것일까요? 범죄와 폭력 문제를 사회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면, 특히 유전자 면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행동과학자 테리 모핏은 1972년부터 1973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 442명을 뽑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MAOA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63%는 높은 활성화 수준을 보인 MAOA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37%는 낮은 활성화 수준의 MAOA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모핏이 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반사회적 혹은 범죄 행동을 보였는지 조사한 결과 MAOA 유전자의 상태와 반사회적인 행동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MAOA가 적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연구는 브루노의 결론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었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데는 바로 성장 환경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똑같이 MAOA가 적게 만들어지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 MAOA를 많이 만드는 유전자의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학대를 당하며 자랐다면 범죄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네, 유전자나 성장 환경, 후천적인 성장 환경, 이 두 가지가 다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전자조차도 바꿀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중력 결핍 증후군이 요즘 아동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포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요즘은 우리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인데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 활동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영문에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인 ADHD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ADHD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의 기능적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며 육아 방법에 의하기보다는 유전적인 경향과 더 연관된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ADHD 증후군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100명 중 10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며 어렸을 적에 ADHD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70 내지 80% 정도가 청소년까지 증상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중 50% 가까이가 ADHD 증후군 증상이 유지된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가 ADHD로 인해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게 된다면 ADHD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보다도 더욱 심한 내적과 외적 스트레스를 받게 돼 다른 정신적, 심리적 질병의 증상들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ADHD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외에 심리치료와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있는데요. 또한 근래에는 뉴로피드백 훈련치료의 임상적 효과가 많이 검증되었고 그 타당성이 매우 높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DHD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에 대한 증상입니다. 일상활동에서 부주의하여 실수를 많이 한다. 공부, 일, 놀이를 할 때 집중을 잘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한다. 일이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 공부 또는 숙제 등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하고 하기를 꺼린다.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 주변 자극에 대해 쉽게 산만해진다. 다음은 과잉 행동 충동성에 대한 증후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발을 꼼지락거린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에 돌아다닌다.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한다. 놀이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용히 놀지 못한다. 마치 모터가 달린 장난감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한다. 자신의 순서를 지키지 못한다. 위에 열거한 증상 중 6가지 이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증상의 일부가 반드시 만 7세 이전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사회적 혹은 학습 기능의 장애를 또한 일으켜야 합니다. SOS 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과 관심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캐나다의 맥길대의 마이클 미니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는 불안감이나 온순함이 유전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쥐입양기관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신경증이 있는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는 느긋하고 양육에 힘을 쏟는 새 어미에게 입양을 시켜서 자라게 했고 느긋하고 온순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는 불안하고 양육에 무관심한 새 어미에게 입양시켰습니다. 실험 결과 양육이 천성을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느긋하고 온순한 어미에게 양육된 쥐는 새 어미와 같은 온순한 성품으로 자라났고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불안해하고 신경증이 있는 어미에게 양육된 쥐는 새 어미의 예민함을 그대로 빼어닮은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니 박사는 실험 결과의 원인을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에서 찾았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충분히 핥아주고 털을 골라주면 새끼는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를 많이 가지게 되어서 스트레스에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체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데 그럴수록 쥐는 온순하고 덜 불안해했습니다. 미니 박사는 사람의 뇌를 검사함으로써 쥐에 나타난 결과가 사람에게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피새의 관찰이나 미니 박사의 실험 결과는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뇌가 질병 등으로 고장이 나면 이상 증후군들이 나타나는데요. 치매의 일종인 콜사코프 증후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콜사코프 증후군은 보통 장기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나타나는 뇌 손상이 원인이 되어 심각한 기억 장애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술과 관련되는 뇌 증상으로는 이른바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은 의학 용어로 블랙아웃이라 불리며 과음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이 자주 반복되면 뇌가 알코올 때문에 손상돼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급성 뇌장애 또는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랙아웃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과음을 하면 술로 인한 인간 광우병 유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학 용어로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에 의한 급성 뇌장애입니다. 러시아 정신병학자 콜사코프가 처음으로 밝혀내어 콜사코프 증후군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질환은 뇌의 측두엽에 비타민 B의 한 종류인 티아민이 부족해 뇌세포가 파괴되며 발생합니다. 콜사코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은 방향상실, 기억력 장애, 건망증, 작화증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건망증후군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이 증후군에 걸렸을 경우에는 방금 지나간 길마저 잃어버리며 식사인 내용이나 면회 자도 잊으며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또 짐작의식 장애를 일으켜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도 모르며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의 사건, 심지어 바로 직전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는 겨우 몇 초 동안만 정보를 기억했다가 잊어버립니다. 어떤 환자는 그의 생애에서 오랜 기간, 길게는 20년에 이르기까지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증후군의 증상 중 작화증은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일어났던 일을 위장하거나 왜곡하기도 하는 증상입니다. 망상적인 환자가 이런 경향을 병적으로 과장되게 나타내며 사실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자신의 공상을 덧붙이고 사실의 근거가 없거나 적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게 됩니다. 이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지능장애를 나타내는 노인성 치매와 진행마비 말고도 알코올 정신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두부 외상이나 뇌종양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콜사코프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평상시 술을 적당히 마시고 티아민이 풍부한 채소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꾸준한 운동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을 열거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신 경고처럼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 술을 멀리하여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사뉴스 이경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뇌를 잘 보존해야겠죠. 후천적인 환경이 유전자도 바꿀 수 있다는 연구가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강 목사님의 영적인 해설을 통해서 유익한 교훈을 얻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품격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이 브레인, 우리 두뇌 작용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흡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습관화해서 마치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뇌에 길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우리의 품격, 우리의 품성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품격과 품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두엽, 우리 앞 이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 이마에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듣고 또한 진리대로 습관하여 살 때 우린 진리로 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상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변화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새겨서 거기서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개념과 사상을 붙여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록되어 있긴 하나 그 말씀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 위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원칙화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뇌 속에 들어온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과 품성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두엽에 있는 우리 앞니마에 있는 우리의 개성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많은 것 볼 것들이 있고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 주의 계시의 말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꿈꾸고 그대로 행하여 살아나갈 때 우린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이마가, 내 품성이, 내 두뇌의 세포 속에 있는 나의 인격 자체가 꼴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계속 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 습관입니다. 죄도 습관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명상하십시오.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생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 나의 생활에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우리의 임무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우리 두뇌, 우리의 품격을 꼴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들, 영원히 아름답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존재의 가능성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인격을 내 속에 만들어 놓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생에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고난 뇌의 요인에 의해서 성격이 좌우되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뇌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